세상에 누구도 그 누구도 실패하길 원치 않지요. 세상에 그 누구도 일부러 애초부터 누군가를 미워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없지요. 인간관계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다 보니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는 거지, 아예 애초부터 나는 미워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늘 만나는 사람보다 다 미워하는 사람은 없지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죄짓고 사는 사람이요, 내가 일부러 죄를 짓고 살아야지 작정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애도 써보는데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나의 연약함 그리고 무능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쩔 수 없구나, 죄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좀 더 다른 사람 비해서 좀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기를 좀 노력하지만 아 해도 안 되는구나, 세상에 다 그런 거니까, 세상에 다 그렇게 악한 세상이니까 나도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무력감과 연약함에 빠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절로 절망감을 우리가 갖게 된단 말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의 이웃들의 경험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런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면 아무리 내 삶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될지라도, 혹 실패의 상황이 계속 연속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끊이지 않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끊이지 않는 근본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가난, 질병, 마음의 상처, 고통, 미움, 시기, 질투, 뭐 이러한 불행의 원인. 뭐지요? 죄예요, 죄. 결국 다 따지고 보면 죄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죄의 사망의 왕,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혀 해결받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그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말씀합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해짐으로 우리에게 절망이 주어졌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죄가 더해진다는 거죠. 죄가 더해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잖아요. 세상에 나아가서 좀 더 거룩하게 의롭게 살려고 애써보지만, 노력해보지만 그것이 쉽게 되지 않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죄로 인하여서 범벅이 됩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거부하려고 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죄로 범벅이 되는 것이, 어쩌면 세상 속에 들어가면 죄가 더해지는 삶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반대편에 뭐가 있다는 거죠?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죄가 있을수록, 죄가 클수록, 죄가 더해질수록 뭐가 크다? 은혜가 크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상황은 뭐냐면 죄가 더해지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상황은 죄가 더해지는 상황이지만 주님의 방책은 뭐냐면, 주님의 방책은 뭐냐면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 저는 우리 양지역교회 성도들이 죄가 더해지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은혜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더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율법이 필요합니까?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더 많은 기준이 필요합니까? 어떤 잣대가 필요합니까? 그것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을 몰라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요. 알아요. 너무도 잘 알아요.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결국 그럴수록 우리는 절망감에 빠지죠. 안 되는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것만 깨닫는단 말이지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예요.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지요. 세상은 온통 율법이 가득합니다. 세상은 온통 율법이 가득해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죄가 더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죄가 있는 것 덮어주지 않아요. 용납해 주지 않아요. 사랑해 주지 않아요. 모른 척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정죄하고 비판하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오늘날 한국 교회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율법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은혜를 말하면 뭔가 값싼 것처럼, 뭔가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율법을 말하면 뭔가 있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것처럼, 뭔가 지식적으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쏟아지는 메시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죠. 설교가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논리적이고 점점 체계 지식적으로만 다가서는 거죠. 그런데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도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 은혜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은혜를 말하면 값싼 싸구려 취급을 하는 거예요. 뭔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식적인 뭔가 수준이 높은 이야기를 하면 야, 우리 목사님 실력 있네. 우리 목사님은 정말 다르네. 본인은 알아듣지 못하면서.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혹 몰라도, 잘 알아듣지 못해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써도, 맨날 실패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렇게 점점 죄가 더해지는 세상입니다. 아니,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되는 무감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세상,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세상,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지 않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서 은혜는 희망의 복음이요, 구원의 복음이요, 회복의 복음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 문제, 관계에서 드러나는 온갖 상처와 죄들에 대한 놀라운 해답은 어디 있느냐면 은혜에 있어요. 은혜. 사실상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려운 삶의 변화가 언제 찾아옵니까? 정말 이 사람은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았고 이 사람은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타이밍에 바뀝니까?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은혜를 경험했을 때요. 그 사람이 율법을 경험했을 때는 바뀌지 않습니다. 지적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비판을 당하면 그 사람이 바뀔 줄 알았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진짜 바뀌는 순간이 언제냐면 은혜를 경험했을 때예요. 은혜를 경험했을 때, 행복한 인생을 아무리 바래도 온갖 죄로 인해 주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변화가 언제 찾아오느냐? 바로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깨닫고 보면 비록 내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비록 내 삶에는 여전히 힘든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은혜를 깨닫고 보면 행복해요. 감사하게 되고 입술을 놓은 절로 찬양이 된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21절 말씀해 보세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죄의 저주 가운데 살지 않고 은혜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대요. 누구가?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저주 아래에 머물지 않고 사망의 저주 아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 있어서 종노릇하지 않고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 그 이유가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됐어요? 그 의가 우리의 왕노릇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의 왕노릇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머물기 때문에, 내가 은혜 안에 머물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큰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세상은 온통 죽음의 소리만 가득합니다. 세상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그렇게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세상은 온통 죽음의 소리만 가득합니다. 사고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또한 전쟁으로 죽고, 생각 없이 내뱉은 말로 죽고, 돈 없어 죽고, 비교되어서 죽고, 실패해서 죽습니다. 온통 절망입니다. 뭔가 희망적이고 뭔가 생명의 이야기, 뭔가 살아나는 이야기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의 소리만 가득합니다. 이것의 결정적인 원인이 뭐지요? 왜 그렇지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니까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그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 속은 절대로 생명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죽음의 소리, 비판의 소리, 정죄의 소리만 가득한 거지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 거룩한 영광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중에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무엇이 더 힘이 클까요? 비교한다는 자체가 참 우스꽝스럽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무엇이 더 힘이 클까요? 화단의 꽃을 꺾어 죽이는 것은 단 1분이면 가능하지만 그 화단의 꽃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름드리 나무를 잘라 죽이는 것은 단 한 시간이면 넉넉하지만 그 나무가 그렇게 자라기까지는 수십 년의 세월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구를 부수어서 쓰레기를 만드는 때는 단 몇 분이면 가능하지만 그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과 땀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은 어쩌면 순간에 가능한 일이지만 타락한 한 사람을 경건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눈물과 기도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어느 것이 더 큰 힘을 요구합니까? 죽이는 것은 단숨에 되는 거예요. 쉽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리는 것은 죽이는 것보다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의 생명을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강력한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의 힘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힘은 더욱 강력합니다. 죄의 유혹 뿌리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은혜의 도움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죄의 결과는 대단히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결과는 더욱더 놀랍습니다. 생명의 힘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힘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고 긴 겨울, 이파리도 없고 생명의 상징 빛깔인 초록을 잃어버리고 정말 무서울 정도로 죽어있던 대지. 그런데 봄이 되면 여지없이 힘차게 당당하게 올라오는 푸른 생명의 힘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생명의 힘은 놀랍고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조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정말 세상 속에서 죽음의 소리만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저 절망만 안고 살아가는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나약한 풀의 줄기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생명의 움툼을 보여주듯이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고 소리 소문 없이 이름 없는 새싹들로부터 새 생명을 피워내듯이 이 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양조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자리 위에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절망을 안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생의 그 생명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어요? 세상은 온통 죄가 더한 곳이지만 그래서 죽음의 지배를 받는 곳이지만 그런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힘으로 말미암아 더욱 넘치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 그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작은 죄에 대해서는 작은 죄가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큰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큰 은혜가 작용합니다. 이제까지 계속 절망을 주었던 죄의 강한 권세를 깨뜨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의 강한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강한 권세, 이것을 가리켜서 죄와 바로 은혜의 법칙이라는 거죠. 죄와 은혜의 법칙. 죄는 은혜를 당할 수 없죠. 죄는 은혜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죄는 결코 은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죄는 결코 은혜를 앞설 수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죄가 더해지는 삶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은혜가 더해지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넘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페리시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에서 발원된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넘치고 넘쳐서 끝없이 흐르고 또 흐르는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넘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넘친다. 마르지 않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발원된 그 십자가에서 발원된 하나님의 그 은혜는 흐르고 또 흐르며 넘치고 또 넘쳐서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마르는 은혜였다면, 만약에 한정된 은혜였다면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다 사용했을 겁니다. 더 이상 사용할 은혜가 남아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가 그 사라지지 않는 은혜, 소멸되지 않는 은혜, 마르지 않는 은혜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무능함과 연약함 속에 허우적대며 살아가고 있지만 어렵게 버텨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전적으로 그 은혜를 신뢰하십시오. 은혜로 해결되지 않을 어떤 인생의 문제도 없습니다. 우린 죄가 더해질수록 더욱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를 바라보면 절망이 되지만 은혜를 바라보면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가 꿈꾸고 있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일까요?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해방되는 세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해방되는 세상. 창세기 3장에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 죽음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인간끼리도 서로 보며 수치를 느끼고 원수 취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모든 정상적인 관계가 뒤틀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음.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창조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탐욕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고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수치를 느끼기 시작했고 서로 원수 취급하기 시작했고 서로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상적인 관계가 완전히 뒤틀어지면서 결국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왔어요. 21세기 21절 전반절을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얘기합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 결과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도무지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만한 능력도 없고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21절 하반절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해병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사망이 왕노릇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죄가 만연한 세상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확실하다면 어떤 사망 권세도 우리가 해방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위협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확실하다면, 내가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사함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지요. 끝으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세상이에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세상. 19절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세상은 점점 율법의 역할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적하려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비판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죄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내려 시키느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얼마나 애쓰십니까? 많이 버겁지 않으세요? 많이 두렵지 않으세요? 많이 무섭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말씀합니다. 21절 중간절에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전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왕노릇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우리는 정죄를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정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우리를 의가 왕노릇하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죄로부터 해방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의인으로 신분이 바뀐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은혜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세상입니다. 영생에 이르게 되는 세상. 21절 중간절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조에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조에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영원한 세계.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한 단어가 영생이라는 단어인데 이 영생이라는 것을 어떤 거냐면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유한한 인간,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어진 상태. 그것이 영생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그 은혜,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죠. 우리. 영생은 말하기 좋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너무도 귀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그대로 준 거예요. 그대로 물려준 거예요. 그대로. 유한한 인생,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대로 물려받게 해주신 그 혜택, 그 은혜, 그것이 뭐냐? 바로 영생이다. 사실 율법만 있을 때는 범죄만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심히 죄되게 하는 일들만 겪고 살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때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죄가 더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세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세상 만들기 위하여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버림받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면서 온갖 고통을 다 맞으시면서 감당해내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 것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요. 따라서 우리 역시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고 은혜로 영생에 이르게 되었듯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세상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가 이 땅을 지배함으로 온통 죽음과 절망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우리 양정교회가 중심이 되어 다시 말씀으로 무장하여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워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해방되는 세상,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세상,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결코 은혜의 권세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바로 그때가 주의 강력한 은혜가 임할 때임을 알고 온 교회가 이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